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고등학생 때는 중독 정도는 아니었고 잠깐이기는 했지만 마약과 술에 손을 대서 인생을 망칠 뻔도 했었고 성격이 너무 난폭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하고 다녔습니다.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담이 제법 커져서 크게는 몇십만 원을 훔쳐 주로 친구들과 노름을 했습니다. 타고난 저의 출중한 외모 때문에 저를 흠모하던 여학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면서 한 달이 멀다 하고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습니다. 제 외모로 한 여자만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불공평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모르고 계시지만 성적은 항상 바닥을 쳐서 성적표를 조작해서 보여드려서 안심시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막 살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경험한 경험은 이 기쁨은 세상에서 허망한 것을 좇을 때 경험했던 일시적인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치 가슴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아주 큰 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제 삶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헌신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전과 후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다르다면 구원의 위대함 그리고 신앙의 절대적 필요성 그리고 신앙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은 다 지어낸 이야기들이고 저의 삶에는 그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장난이 조금 심하기는 했지만 뭐 심각하게 말썽을 피운 적도 없었고 부모님 몰래 결석이나 조퇴를 한 기억도 없을 만큼 학교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단돈 100원도 부모님 몰래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하는 뭐 성웅 이순신 아니면 증언 이런 영화들 말고는 극장을 간 적도 없었고 저는 한국에서는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없었습니다. 그 외모에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는 친구들의 유혹이 컸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연애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연히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신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목사가 될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의 확인은 제가 안수받을 때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기도만 하려면 눈물이 나서 며칠 동안 울며 회개했던 경험은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뭘 그렇게 잘못해서 회개하며 울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죄를 회개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교만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제가 교만했다고 울었고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제 마음에 미움이 있음을 용서해달라고 울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때 그 회개도 진정한 참된 회심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그냥 그 이 고등학생의 이 센티멘탈했던 고등학생의 감성이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다고 제가 전격적으로 변화된 온전한 삶을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교만과 미움은 여전히 제게 가장 큰 죄로 남아 있으니까 내가 정말 회심해서 회개하며 그때 울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와 믿기 전의 삶에 그렇게 큰 변화나 차이가 없어서 지금 내가 믿는다는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일까라는 의심이 종종 생기고, 우리 안에는 그런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아니 처음 가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뭔가에 속아서 진짜 믿음은 따로 있는데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나마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어서 적어도 저의 삶의 모습이나 저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달라졌지만 그걸 분명한 회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목사는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종교 생활이 언제나 회심의 결과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은 목사들이 더 착각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회심한 것처럼 오해를 할 가능성이 더 높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가를 과장해서 설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회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스스로라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과장해서 간증을 하기도 하죠. 요즘은 간증도 이 전과 8범, 전과 9범 정도의 간증은 감동이 없습니다. 뭐 연쇄살인범, 아니면 조폭두목, 고문기술자, 승려가 회심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야 관심을 겨우 가질 정도입니다. 아마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죄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고 고백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큰 죄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그 과거의 그 끔찍한 죄의 모습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간증을 좀 하라고 하면 별로 간증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거나 실제로 그 간증할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 때문에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은근히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정말 변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변한 것인지 현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은 맞는가라는 의심이 생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만큼 과거에 그렇게 못되게 살지 않았거나 아니면 믿고 난 후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변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해서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내 목회 때문에 혹시 교인들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뭐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에는 이라고 말할 만한 인생의 분기점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방식이나 혹은 습관, 그 관심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만한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가 그럴 것이고 자녀가 생기고 난 후와 자녀가 생기기 전이 그럴 것이고 미국에 오기 전과 미국에 온 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도박에 빠지기 전과 도박에 빠진 후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도 있고 사업이 아주 잘 되던 때와 그리고 그때 그 사업이 망했던 사업이 망함으로 인한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 사업이 망한 날이 인생의 분기점이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암이 생기기 전과 암이 생긴 후, 사랑하던 아내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과 세상을 떠난 후, 이것들도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돌아보면 이 인생의 분기점이 될 만한 사건들이 있어서 그때 좋은 방향으로든지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든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사건보다 확실한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야 할 사건이 바로 예수를 믿기로 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제부터 나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사건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변화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단순한 사교활동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공짜 보험을 든 것처럼 삶에는 별로 영향도 주지 않는 그저 단순한 지적인 동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조금 유용하고 필요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다운받은 것, 인스톨한 것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이제 우리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말은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며 살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이고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두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기로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은 죽음을 인생의 종착점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기로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인생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느낄 만한 그러한 현상적인 변화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 말고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믿지 않던 친구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주변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게 되었다는 것 말고는 변화된 것이 별로 없어 보여서 많이 답답해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레대교회 교인들이 유난히 못되고 그리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경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지 그래서 바울의 그 말에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랬던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전에는 이랬는데 아니 이런 사실이 우리도 그랬다고 말을 한다면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별로 달라지지 않아서 비슷하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이 만일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사람들의 그 묘사와도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과거의 그 사람도 우리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변했다고 말하는 그 지금의 변화된 모습도 우리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전에는 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말이 되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 혹은 그레데 사람들이지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레데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디도를 포함해서 그레데 교인들에게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교인들만 못되고 유난히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바울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레데 사람들은 악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못되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악명이 높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할 때, 너희는 이전에는 악을 행하던 자들이요 게으른 자들이요 이전에는 정욕과 행락을 따라가던 자들이었지만 이라고 말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 바울과 디모데, 디도까지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연치가 않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물론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겠지만, 적어도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바울은 꽤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문란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문란하게 살았고, 그가 투기를 했으면 얼마나 투기를 했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그 기준에서 본다면 바울은 존경할 만한 교육을 받았고 좋은 환경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도 자기를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함 이상의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 확신과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기에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그의 생애와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즈음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30년 이상 선교사로서 복음을 위해서 몸을 다 바쳐서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살았던 이 바울이, 고생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인생 말년에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리들이 있어서 지금 양심 선언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사실은 경건해 보였지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나는 비리가 많어, 뭐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일 그가 아무도 모르고 있던 그 비리와 잘못들에 대한 양심 선언이었다면 그 이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여기에 바울이 인생 말년에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영적인 성숙과 민감함을 말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민감해져서 그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바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도 괴로워하면서 내가 죄인의 괴수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졌고,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깜빡 졸았던 것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예쁜 여자를 보고 예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이 느껴져서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금식을 하고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한번 그 찾아오셔서 자신이 그 너무 게을러서 참 고민이 많다면서 자기의 그 어려움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자기가 너무 게을러서 괴롭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게을러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 잠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 그래요. 제가 아니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시는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하루에 4시간이나 자요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그분이 그 말씀을 저에게 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저보고 너무 많이 잔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바울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민감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틀림없이 뭐 민감했을 거라고 보지만 자기는 그만큼 깨끗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그 도덕적 경지를 말하기 위해서 죄인의 괴수라는 말을 통해서 경건을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조그마한 죄에도 못 견디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은근한 자랑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신이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 때를 회상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죄인의 괴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자기처럼 무지함 가운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죄인의 괴수도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이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원은 사람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자신이 과거의 죄인의 괴수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이 죄인의 괴수였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조그만 죄에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러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는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의 확실한 소신에 의해서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바울이 디도서에서 말한 것은 당시에 그레데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바울처럼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라는 말을 하죠. 언제나 투기로 가득 찬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투기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면 투기는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었고 정욕과 행락에 찌든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손해와 명예훼손의 가능성 때문에 절제하기는 했지만 인생을 즐기며 살자는 인생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고 예수를 믿는 이유도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나를 편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고 내 인생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은 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는 있지만 여전히 그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그리고 몸을 떨어야 하는 우리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며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조금 더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아직 우리는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한 것은 우리의 주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다는 말이죠. 참는다면 참아야 할 이유가 생겼고 포기한다면 포기해야 할 이유가 생겼고 고난과 희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렇게 가야 할 이유가 생겼고 남들은 경험하지 않는 극심한 고난과 질병 가운데 힘들게 투병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감사한다면 감사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이 변화가 회심의 증거입니다. 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를 했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도 성경이 말하는 회심,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청결함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종교적 열심 가운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분노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온유하며 관용하라는 이 말씀의 권면을 받으면 이제는 그 말씀이 구속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자신과의 싸움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놀랍게 변한 겁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 고백은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 때문에 변하지 않고 있음에 아파하고 답답해한다면 그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할수록 소스라칠 만큼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니, 그 변화대로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정말로 변했다는 증거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이 진실한가 하는 그 질문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지적인 인정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제 경건하고 바르게 살라고 할 때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함을 얻게 하셨다고 한 이 말씀이 제 마음에는 정말로 큰 위로와 그리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애를 쓸 때 자칫 그 선을 우리의 의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만큼 변화가 없을 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요즘은 교회를 떠나는 추세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았는데 교인들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 다녀보니까 그 공동체도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행동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영향력을 따라서 세상 향락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향락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 향락을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히 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히 우리가 전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자기의 행위가 남들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와 감동이 된 것은 제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말과 제 행동에는 우리가 전에는 이라고 말할 만한 획기적인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 안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동기도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도 있는데 그런데 안 돼요. 근 40년 이상을 저는 노력한 셈인데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아보자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40년 이상을 노력한 셈인데 내가 전에는 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주님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주인 행세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더 뇌하렸을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면 하나님 이건 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다가오는 그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난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바로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자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기 전마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가장 큰 관심은 말씀이 바로 선포되었을까 하는 것보다 내 설교가 오늘 인정받았을까 하는 것이 더 큰 유혹으로 언제나 남아있어서 40년을 싸웠는데 40년 동안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죄의 유혹 앞에 넘어가고 여전히 지금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그 관성이 제 안에 남아있어서 저를 못 견디게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나된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은혜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선행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회심의 분명한 증거는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가 아니라 오직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영생의 상속자인 나그네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변한 것이 없고 잘 안 되는데도 관용하며 다투지 말며 범사에 온유하라는 이 말씀을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회심의 그 능력을 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행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PPT로 볼까요?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여전히 어려운가요?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은혜를 놓치면 못 바꾼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회심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영향에 붙잡히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 싶고, 2절에 말씀하셨던 그 이 바울의 말씀에 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의 변화가 아니라 은혜의 회복이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은 의지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저는 은혜에 대한 상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없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10번을 넘어지고 100번을 넘어지고 1000번이 꺾여도 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죽으면 구원받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어쩌면 이건 이 엄청난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킨 세속적 전도의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냥 믿지 않는데도 믿는다고 말하게 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손해볼 것이 없는 그냥 한번 동의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공짜 입장권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이런 전도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열심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세뇌해서 생긴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온전한 신뢰가 아닌 단순한 지적인 동의 정도로 만족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떤 희생도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 양보와 희생 앞에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의 도덕적 타락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태만하고 무책임하게 살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고자 죽을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앙의 신앙적 근거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선을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이 된 것이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없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소중하고 귀해진 것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잘은 못하지만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용하고 온유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그 이 말들이 그냥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매일 넘어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가슴에 와닿는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안 돼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안 되고 낙심할 만큼 안 돼요. 참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청년이 코스타에 갔더니 코스타 끝날 때쯤에서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코스타 갔다 오면 변할까요? 그래요. 코스타 한다고 변할까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정말 변하고 싶은데 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청년에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안 변할걸. 은혜 받아도 안 변할걸. 기도한다고 달라지나요? 안 달라질걸.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제자 훈련 받는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할걸.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안 변하겠지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안 된다고 그만둘 수 있을까? 그게 은혜잖아요. 매일 넘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넘어진 이 경력이나 전력으로만 보면 더 이상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은혜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이 프라그마티즘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묻고 싶은 질문은 어쩌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질문은 Does it work? 그 질문이에요. 그게 됩니까? 하는 그 질문이에요. 전도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기도한다고 자식이 바뀝니까?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성품이 달라집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해요? 이거는 프라그마티즘입니다. 실용주의에 익숙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Does it work? 그 질문이 아니라 Is it right? 그 질문이에요. 안 되는데 매일 넘어지는데 그게 할 일이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난 8년 반 동안 LA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은 갈등과 그리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리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현대교회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싸구려로 만들어버렸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두 말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구실을 만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들로 원수가 되고 생활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괜찮다고 말하게 만드는 천국 들어가는 그냥 입장권 받은 것 정도로 여기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도덕적 문란함으로 악명이 높았던 그레데 도시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선행을 강조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데 그 행위의 근거는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도 좀 오해가 많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잘 분간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거칠게 반응을 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잘 들을 만한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잘 반응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지 뭐 이거를 분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본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 평생 처음 교회를 나갔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날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열심히 갔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쫓겨난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뭐 그냥 그렇게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도 얄밉게 굴리게 딱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학교로 찾아오셨어요. 학교로 찾아오셔서 그 이 목사님 아들을 제가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가 부러졌대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학교 말장에 가던 아들이 이가 부러져서 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날 저를 너무너무 야단을 치시고 이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때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교인들은 다 위선자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다 코미디 같은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라고 핍박을 했는데 제 동생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한번 가자는 거예요. 제 동생이 저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면 저는 제 동생 방에 들어가서 제 동생이 아끼는 그 예수님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어디서도 왔는지. 그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나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저가 다 부셔버린다. 나한테 교회 가자 말 하지 마. 그게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만을 제 동생이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니까 저 돼지가 진주를 받는구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 돼지에게는 전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지금 제가 여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꾸준히 끊임없이 저에게 교회 가자고 권했고 그리고 마침내 저는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안 믿을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들이 다 순서대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7장 끝부분에 나오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 다음에 그 주변에서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분별력을 가지고 돼지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돼지에게 전도하는 것처럼 그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제가 뭐 너무 약해져서 못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탁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에서는 살았어요. 너무 탁구를 좋아하고 또 이 탁구에 푹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우리 한국 국가대표 선수 중엔 윤함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윤함규라는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예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탁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윤함규라는 국가대표 선수가 저에게 자기가 쓰던 탁구 라켓을 준 거예요. 그냥 공짜로. 제가 너무 예입니다. 진짜는 받은 적 없어요. 그런데 예로 저에게 이제 그 탁구 라켓을 준 겁니다. 이건 국가대표 선수가 저를 생각해서 너무도 귀한 걸 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너무 좋았어요. 감동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제 아내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윤함규 선수가 쓰던 탁구 라켓이야. 이건 돈으로도 못 사는 거야. 근데 그걸 나한테 선물로 줬다. 이거 진짜 귀한 거야. 하지만 탁구가 뭔지 윤함규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저의 가족들은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요? 아니 이게 어떤 건데 이 가치를 모른단 말이야? 이건 윤함규 선수가 쓰던 거라고. 이거는 국가대표가 쓰던 건데 나한테 공짜로 줬다고. 이거 진짜 귀한 거야. 이건 돈 주고도 못 사. 오 좋겠네.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난 다음에 그걸 그냥 응접실에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다음날 저는 그걸 가지고 안마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그걸로 파리를 잡았어요. 어느 날은 그걸로 망치로 못을 박기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귀하다고 말했는데 그것 가지고 망치로 쓰기도 하고 부채질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안마도 했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그 위에다 커피잔을 올려놨어요. 세상에 이게 어떤 건데, 이게 어떤 건데, 이렇게 귀한 것 윤한규 선수가 쓰던 거라니까 그런데 그 위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놔요? 화가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가치를 모르는 이 돼지 같은 인생들이 이 귀한 것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놨다고 막 제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인가요? 제 아내의 잘못인가요? 당연히 제 잘못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귀해서 그것을 제 책장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닦고 또 쳐다보고 둘째 날 또 쳐다보고 그리고 셋째 날 또 쳐다보고 그러면서 너무 황홀해하는 제 모습을 봤다면 제 아내는 절대로 그 위에다 커피잔 못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 위에 그것 가지고 망치질하는 걸 봤어요. 그것 가지고 부채질하는 걸 봤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안마하는 거 봤고 아무데나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커피잔을 올려놓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함부로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내가 소중하게 다루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계속 말하라고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저는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르고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의 합리화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도 소중하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감동스럽고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또 넘어질 줄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은혜의 소중함. 기도하겠습니다.